EBS 라디오 고전 읽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낭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잊혀졌던 진실들을 일깨워주는 책,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함께하고 있는 8월의 6일 하고도 화요일이에요.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도 날씨가 서울은요 정말 무서웠어요. 비가 막 어찌나 퍼붓던지 하늘에서. 제가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작동을 해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유,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우산 꼭 챙겨서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이분은요, 고전 읽기를 챙기고 있어요.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어린 왕자 같은 마음을 가진 EBS 성우 이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모습은 절대 어린 왕자 같지 않고요.
마음만은 어린 왕자 같은.
원래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마음이 여리죠.
네, 여리죠. 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얼굴도 빨개진다.
급성 예민하고.
네, 날씨 얘기했는데요. 비가 오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참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이런 상상을 하면은 비 오는 게 그다지 싫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노래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요?
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가 별을 떠난 사연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통해 그 정보들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런 식으로 나는 바오밤 나무의 비극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어떤 심각한 의심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아, 그럼 정말이야.
그럼 잘 됐어요.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이더군.
그럼 양들이 바오밤 나무도 먹는단 말이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만큼이나 큰 나무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 심지어 한 무리의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우지 못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한 무리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를 포기해놔야겠군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지혜로운 말을 내뱉는 거였다.
바오밤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잖아요.
물론이야.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밤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너무나 뻔한 걸 묻는다는 듯 곧바로 대답했다.
아휴,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문제를 푸느라 머리를 쥐어짜내야만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씨앗은 좋은 풀에서 나쁜 씨앗은 나쁜 풀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씨앗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씨앗들은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하나가 문득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말이다. 그런 다음 그 작은 씨앗은 기지개를 쭉 켜고 태양을 향해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그 아름답고 연한 새싹을 수줍게 내미는 거다. 그게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그냥 자라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발견한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 온통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바오밤 나무는 너무 늦게 처리하면 그땐 정말 없애버리기가 곤란해진다. 그건 별 전체에 퍼져버려서 나무뿌리가 별의 구멍을 뻥 뚫어버린다. 별은 아주 작은데 바오밤 나무만 너무 많아져 버리면 별은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거다.
그건 규율의 문제예요.
나중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끝내고 나면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요. 아주 정성껏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죠. 아주 어린 바오밥 나무는 장미덩불과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도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요. 물론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죠.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나에게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오밥 나무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도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바오밥 나무를 그렸다가는 큰 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코 내버려뒀죠.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묘사해준 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윤리학자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별에서 길을 잃는다면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았다. 때문에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얘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공들여 그린 것은 내 친구들도 나처럼 오랫동안 이런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해주려 한 교훈은 내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게 이렇게 묻겠지.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처럼 웅장하고 강렬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정을 다해 그렸었지만 말이다.
네, 작고 별것 없는 어린 왕자의 별에도 규율이 존재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규율이 많아요. 어떠세요, 민규 씨? 신혼이시잖아요.
네, 신혼입니다.
부부만의 규율이 있어야죠.
네, 그 규율을 딱 하자고 얘기한 건 없는데요.
네.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런 규율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지금 저 아내랑 같이 그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네. 집안 살림 같은 것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는 아내가 밥을 해주면 제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탁기를 돌리면 제가 그 빨래를 넣는다든가
네.
뭐 청소기를 돌리면 제가 물걸레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규율이 생기더라고요.
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또 네. 하면 안 되는 규율도 있죠.
외박을 하면 안 된다.
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것도
치약을
있죠.
안 벗겨나 꾹꾹 짜서 쓰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거요.
바로 들어오죠.
이런 규율은 없어요? 나는 너를 꼭 사랑해야 하는 규율. 너는 나를 꼭 사랑해야 하는 규율.
규율은 아닌 것 같고.
규율 아니에요?
규율로 하면은.
사랑은 규율이
그렇죠. 사랑은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규율이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쵸?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EBS 반디 앱에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그 반디 게시판에
네.
진승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는데
네.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어린 왕자 책을 사서 그림이 있는 곳에 일기를 썼었어요. 내 아들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엄마의 일기도 같이 읽기를 바라면서 7년이 지나 그 어린 왕자가 엄마의 일기를 읽는 날이 오더군요.
어머, 세상에.
그 어린 왕자야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거기 있었네.
예, 그리고 100일 지난 어린 왕자의 동생과 함께요.
세상에,
아,
너무 이쁘다.
네.
네, 7833번님께서
네.
운철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나무가 바오밥 나무 맞나요? 오늘도 낭독 잘 들을게요 하고 하트 4개 찍어주셨는데요. 뭐 낭독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운철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요.
네, 7833님 맞습니다. 바오밥 나무.
네, 노래까지 소개 해주세요, 은철님.
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들었다 놨다.
아, 어린 왕자. 난 그의 슬프고도 짧은 삶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석양을 바라보는 즐거움만이 내 유일한 낙이었지. 나을 때 되는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해질녘이 좋아요. 이제 해지는 걸 함께 보러 가요.
기다려야 해.
기다려요? 뭐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처음에 그는 꽤나 놀란 눈치였다. 그러다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난 항상 내 별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나의 어린 왕자,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앞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할 때마다 하루가 끝나고 땅거미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게 말했다.
어느 날인가 난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든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한다는 거려.
그럼 43번이나 석양을 본 날 넌 정말 슬펐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삶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꽤나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불쑥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닥치는 대로 모두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까지도요?
물론이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다.
그러면 가시가 무슨 소용이죠?
그건 나도 몰랐다.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나는 몹시 걱정스러웠다. 게다가 마실 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까 두려웠다.
가시는 어디에 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난 나사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저 꽃들이 심술 부리는 것뿐이야.
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어린 왕자가 버럭 화를 내며 내게 쏘아붙였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꽃들은 약해요. 꽃들은 순진하다고요. 꽃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지키려는 거예요. 꽃들은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난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 만약 나사가 풀리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죠. 꽃들이...
아니.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쁜 건 모르겠니?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이 범벅이 된 채로 망치를 들고 그가 보기에 매우 흉측한 물건 위에 엎드려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거의 황금빛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요. 그는 누구도 사랑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계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는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빠 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이렇게 말하며 그는 교만을 떨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왜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뚱뚱하고 얼굴이 빨간 신사의 계산만큼도 소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내 별에서만 살고 있고 세상에서 한 송이뿐이라고 알고 있는 꽃을 어느 날 아침 작은 양 한 마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숨에 꿀꺽 삼켜버렸다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요?
창백했던 어린 왕자의 얼굴은 어느새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수백만 개가 넘는 별들 속에서 단 한 송이만 피어있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구나.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한순간에 그의 모든 별들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었다. 밤이 내려앉았다. 나는 연장들을 손에서 내려놓았다. 나의 망치와 나사, 목마름과 죽음이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의 별, 하나의 행성, 나의 행성인 지구. 바로 거기에 위로받아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으니까. 나는 두 팔로 그를 꼭 껴안고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쉬울 수 있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 주변도 울타리로 그려줄게.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고 실수투성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다.
이 어린 왕자의 슬픔이 짠하네요. 슬펐구나 물어보는 물음에도 차마 대답을 못하는 그 슬픔은 어떤 감정일까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정말 슬프면은 그 나 슬프다고 본인이 입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장례식장에 가도 얼마나 슬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슬프니 괜찮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맞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냥 손만 꼭 붙잡고 이렇게 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린 왕자 홀로 작은 별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요. 슬픔도 나눠야 덜어지는 건데 혼자 그 슬픔을 오롯이 견뎌야 한다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요.
아까 윤규 씨가 네. 어린 왕자가 누구든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해요 했더니 민규 씨가 그런 대사를 했어요. 그럼 43번이나 석양을 본 날 넌 정말 슬펐던 모양이구나.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슬픈 네네. 사람한테 왜 슬픈이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냥 슬프니까 슬픈 건데.
대답 못하죠. 그럼.
왜라고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그게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도 잘 안 되죠. 대답도 잘 못하죠. 그런 대답.
예, 그렇죠. 뭐 말 표현할 단어가 없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의견 한번 받아볼까요?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위로해봤다. 또는 정말 슬플 때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슬픔이 덜어지더라 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EBS 반디 앱에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드렸던 질문 청취자분들의 댁엔 어떤 규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7645번이며 저는 꼭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든 제가 준비하든 먹고 난 뒤에는 꼭 잘 먹었어요 해야 해요.
오, 스스로 만든 규율이신가 봐요.
아니면 뭐 아내분이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이하나 사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의 규율 치킨 먹을 때 날개는 엄마 거 다리는 내 거 몸통은 아빠 거가 규율입니다. 이거 확실히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전 다리를 좋아하는데.
현혜자님은요. 반대 게시판으로 저희 집 규율은 휴지를 마지막으로 쓴 사람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새 휴지 끼워놓고 타월도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한 타월로 반듯하게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규율이에요.
맞아요.
네.
저 맨날 혼나는데요.
왜요?
아니한테. 타월 제가 쓴 거 그냥 걸어놓는다고.
걸어놓을 때 반듯하게 걸어놔야지. 꾸깃꾸깃해서 걸어놓으면 혼나죠?
맞아요. 여름에 네. 냄새나요.
그럼요. 민규 씨, 다음 노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노래입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OST에서 켄의 이종원이 부른 희망가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하나뿐인 소박한 꽃들이 살고 있었다. 그 꽃들은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밭에 나타났다가 밤이 되면 평화로이 모습을 감추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를 씨앗에서 싹이 텄다. 어린 왕자는 그의 행성에 사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어린 싹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쩌면 그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일 수 있으니까. 이 나무는 금세 자라기를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걸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무언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단번에 예감했다. 하지만 꽃은 그 초록색 방에 숨어 아름다움을 완성시킬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꽃은 최고로 정성을 들여 자신의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꽃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었다. 꽃은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 나타나고 싶었던 거다. 아, 그래. 정말 멋진 꽃이었어. 꽃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뜰 무렵,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정성껏 공을 들여 치장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해해주길 바래요. 내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군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별로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이 너무나 황홀해서 그는 가슴이 설렜다.
아침 먹을 시간이군요. 내 생각 좀 해준다면 좋겠는데.
꽃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아주 겸연쩍어하며 시원한 물이 가득한 물뿌리개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 꽃을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약간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은 제 몸에 난 네 개의 가시에 대해 말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겁나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정말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를 갖고 있나요?
바람을 싫어하다니 식물로서는 참 안 된 일이군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한 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에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 별은 너무 추워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꽃은 말을 멈췄다.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왔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수밖에.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기침을 두세 번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아보려 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가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기침을 더 해댔다. 이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벚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걸 그랬어요. 꽃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말아야 해요. 그저 바라보고 향기나 맡아야 해요.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차게 했는데 난 그걸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발톱 이야기를 했을 때도 눈살을 찌푸릴 게 아니라 실은 불쌍하게 여겼어야 했어요.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얘기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요.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풍겨주었고 내 마음을 맑게 해줬어요. 그렇게 도망쳐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사랑이 숨어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꽃들은 아주 모순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 때를 이용해 별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완벽하게 정돈해 놓았다. 불을 내뿜는 화산들도 정성 들여 청소했다. 그는 불을 뿜는 화산 두 개를 갖고 있었다. 그건 아침 식사를 데워 먹는데 아주 편리했다. 불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는 그 화산도 깨끗이 청소했다. 화산들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폭발하지 않고 말이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화산 폭발 때문에 자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밤 나무의 마지막 싹까지 뽑았다.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친숙하게만 여겨졌던 그 모든 일이 그날 아침에는 무척이나 다정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덮어주려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안녕.
어린 왕자가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꽃이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기 때문은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길.
어린 왕자는 꽃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 게 놀라웠다. 그는 유리 덮개를 든 채로 멍하게 서 있었다. 꽃이 이렇게 침착하고 다정하게 구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그걸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바보였어요. 부디 행복하길. 유리 덮개는 내버려 둬요. 이제 더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심한 것도 아닌걸요. 시원한 밤바람이 내겐 더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들이...
글쎄요. 나비들과 만나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야 해요. 나비는 무척 아름다워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멀리 가버릴 거고. 커다란 짐승은 무섭지 않아요. 내겐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어서 가요.
꽃은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꽃이 어린 왕자를 사랑했어요.
아우.
근데 이 꽃은 그 여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어린 왕자는 남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남자는 모르잖아요 지금. 네.
너무 귀엽다.
야, 꽃처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투정 부리고 네. 이렇게 잘 못해주는 모습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은요.
여자들 그래요. 예. 예, 일부러도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죠. 예.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뭐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말을 해, 말을. 나는 말을 못하면 못 알아듣는 동물이란 말이야. 제발 말 좀 해줘.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네. 말했잖아. 얼마나
행동으로
더
보여주고 빛으로 예. 아. 얘기했다 그러죠.
스위스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노래 안 듣고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낭독도 이어갈까요?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담비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소박하면서도 위엄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어린 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지?
왕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거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라는 것을.
그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리 가까이 오라.
왕은 누군가에게 왕 노릇하는 것을 몹시 뿌듯해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별 전체에 왕의 호화스러운 담비 털가죽 망토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짐은 그대에게 하품을 그만하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하품할 것을 명하노라. 누군가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그러니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되었어.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중얼거리는 어린 왕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왕은 약간 씩씩거렸는데 꽤나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은 본질적으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상당히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왕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에 짐이 어느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털가죽으로 만든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궁금해졌다. 그 별은 아주 작은 곳인데 이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걸까?
임금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짐이 명하노니 그대는 질문을 하라.
임금님, 당신께선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모든 것을요?
왕은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걸 전부 다요?
전부 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던 거다.
별들이 임금님께 복종하나요?
당연히 그렇다. 별들은 즉각 복종한다. 짐은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으니라.
어린 왕자는 그처럼 굉장한 권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자신에게도 완벽한 권력이 있다면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도 100번도 심지어 200번이라도 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의자를 옮길 필요도 없이 말이다. 어린 왕자는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졌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했다.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제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 짐이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한다거나 비극을 한편 쓰라고 한다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라 명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장군이 그 명령을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장군이냐? 아니면 짐이냐?
임금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다. 누구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만 하느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근거를 둬야 하는 법이지. 만약 네가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은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해지는 풍경은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다시 말했다. 그는 한번 질문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령할 것이다. 하지만 짐의 통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왕은 대답을 하기 전에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어 보았다.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 될 것이다. 그대는 짐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섭섭했다. 게다가 벌써 지루해지기까지 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말라.
신하를 갖게 된 게 뿌듯했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은 그대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노라.
무슨 장관이요?
그게 법무장관이니라.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까지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짐은 너무 늙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레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고 걷는 것도 매우 피곤하구나.
하지만 제가 다 본거려.
어린 왕자는 몸을 돌려 별의 반대편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어렵지. 만약 그대가 자신을 정당히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그대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저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꼭 이 별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죠.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밤이면 쥐소리가 들리지. 그대는 이 늙은 쥐를 심판하여라. 때때로 쥐를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네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쥐에게 특사를 내려주어라. 여기에 쥐는 한 마리뿐이니까.
저는 누구에게든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수행되길 바라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분 내로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다.
그대를 짐의 대사로 명령하노라!
왕이 다급히 소리쳤다. 왕은 매우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아, 왕의 말에서 그렇다면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한테 가장 그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라는 얘기인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일 아니죠.
야, 자기 스스로를 객관이라는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남의 주관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렇죠.
이 사람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를 벗어난 그 남의 주관인데 네. 그걸 또 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워요.
자, 우리 아까 그 질문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슬플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위안이 될까? 자, 정답자 발표해야죠.
아, 여기 정답이 있을까요?
아, 아니, 뭐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고.
아, 네. 갑자기 제가 순간.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네.
8850님, 8917님,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디로도
반디에서는 정선임님하고 김선혜님께서 사연 비슷하게 올려주셨는데요. 슬플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며 옆을 지킬 때요.
맞아요.
지켜줄 때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슬플 때 내가 너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거기 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냥 맞습니다. 꼭 안아주는 거.
아, 따뜻해라.
아, 오늘 낭독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지나서 노래도 여러 곡 못 들었고요.
아, 그러게요.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예, 낭독은 내일 또 이어지겠고요. 끝곡 소개해 주세요.
네. 씨. 스위스 로우입니다. 사랑해.
네, 마지막 곡이고요. 민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철 씨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전 읽기 서혜정이었어요.